말씀 같이 한번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지난 주일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여서 우리의 귀를 주님께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다스려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담대한 마음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각 심령들마다 깨우침이 되게 하시고 또 새긴 바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분류시켜 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설교 예배 시간 10인 10색 뭐 이래서 설교 시간에 눈은 목사님에게 향하고 있지만 생각은 멀리 출장을 보낸 채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보에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 졸면서 끄덕끄덕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콧말을 찍는 아멘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그리고 옆 사람과 글로 대화를 나누는 청각장애파,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때우는 나홀로파, 그리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면서 체크하는 인원점검파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면 웃어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 꼭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주제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더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또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돌아보아야 될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해서 이렇게 나오죠. 영어로 하면 true worshippers 이렇게 나옵니다. 진정한 예배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다른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께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밝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해답의 열쇠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제로 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죠. 그것이 우리가 그전 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런 의미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분발하고 열심을 내서 정성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케 된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서만 그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각자가 정말 이렇게 예배자로 나올 때에 우리는 정말 고쳐진 영과 거듭난 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진리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공식처럼 공식화시키고 되풀이되고 판에 박힌 듯한 어떤 정답으로서만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체득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하여서 그가 가지는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근거와 권위를 자기 조상들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하는 것과 같이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와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그 예배의 정당성을 그 권위와 전통과 장소의 문제로 그 두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물을 때에 간과하고 놓치고 된 부분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는 특징으로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그 특징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에 대한 단어들을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그 예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 즉 하나님 아버지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그 하나님, 그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와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모습으로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변질될 수 있는 가장 큰 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놓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생각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또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나름대로 다른 예배의 대상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1, 2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서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우상이 우리가 만든 어떤 모형이나 형상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무형이면서도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고 그 사이에 산 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한참이 됐는데도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목적이 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달라라는 이야기이죠. 자신을 위하여서 있는 신을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열 가지 재앙들을 그들은 다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나올 때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나서도 그들을 뒤따르던 애굽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들을 다 경험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잠시 모세가 없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자기들을 섬길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가리켜서 이는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심지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있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수긍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래전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자 중에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포이에르 바하입니다. 제가 독일어를 전공했거든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철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투영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고 상상하고 그리고 있는 그 어떤 신을 저 하늘에다가 투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일반 다른 종교들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들은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중에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싶은 그 신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욕심들, 자기의 욕망들,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어떤 능력자를 상정해서 그를 신으로서 추대하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좋은 것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자기에게 소원을 들어줄 대상만 된다면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나무에다가도 절을 하기도 하고 바위를 섬기기도 하고 산을 섬기기도 하고 해를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돼지 목을 따놓고 그 돼지에다가 절을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거기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죠. 뭐 하늘을 주관하는 신, 바다를 주관하는 신, 뭐 다산을 책임지는 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다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은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일반 다른 종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뭐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미국 사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의 신앙과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때는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까지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악이 만연하고 아주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전통상 한 번도 절에 가지 않으면서도 종교를 물으면 나는 불교 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자기 자신만큼은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 나는 인정해.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분명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긴장하는 마음이 없으시죠? 그러면 그 문제가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참된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고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누구 하나님이 정말 맞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이 세상을 사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어떤 능력자, 신적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사탄도 자기 자신이 경배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사단이 이야기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사탄도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가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접근할 때 상당히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탄은 우리들에게도 접근을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섬기면 내가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속임을 베푸는 거죠. 그 속임에 있어서는 사탄은 전문가입니다. 우리를 속이고자 하면 우리는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별것 아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게 되면 또는 불분명하게 되면 또는 빗나가게 되면 그것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의 대상의 자리에 사단이 꿰찰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무엇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단이 속임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서를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날이 이른 줄 알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이 시대적으로 나타날 어떤 한 현상으로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거룩한 곳에는 영화로우신 하나님만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할 것인데 그곳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섰다면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예배 대상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일반 종교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마음에 그리고 상상한 것을 하늘에 투영해서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써만 인간은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자신을 알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십니다. 또 다윗과 다윗에게 알리시며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약속을 하시며 또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22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래서 너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이 유대인을 옹호하기 위하여서 유대인이 더 잘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자기의 구원 계시를 알리는 그 계시의 통로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이어져 오는 그 후손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는 계명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 시대에 가면 도덕적 경건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이 율법을 기반으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영역들을 틀을 신앙적인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고 그 틀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자신들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만족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섬겨야 하는 예배드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일들에 대하여서 궁구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자기의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다분히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아니 어쩌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주일날 되면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 헌금 드리는 것 하나, 또 봉사하는 것 하나, 밥 먹을 때 잊지 않고 기도드리고 밥 먹는 것 하나.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크게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과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일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으면 스스로 신앙에 만족하고 합격점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허울과 형식뿐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대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그 가장 큰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이때라,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품으신가?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광된 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353페이지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분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이 옛적에 있었던 선지자의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이제는 예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전체로 통괄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차이냐?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봅니다. 9절만 같이 읽죠. 6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부분 부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늘 쭉 이야기해 왔던 대로 우리는 자칫 예배의 대상을 놓칠 수 있고 잘못 알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오해의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신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적인 이해적인 측면만을 두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동의하고 인정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는 보다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그 죽으심과 합하여서 나의 죄된 옛사람이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서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뒤따르기로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다 포함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 1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저 이해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고 체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보죠.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내용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요한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고 듣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떤 총체적인 전환기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어저께도 교회에 어떤 작은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뭐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과거에 있었던 뭐 어떤 자신들의 인생을 이렇게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전환기가 그 아내를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가지고도 내 삶의 전환기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사건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된 이 사건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성품을 품으셨는가? 나를 향하여서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 운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앞으로를 향하여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적하시고 어떤 영광된 자리를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범주에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경건주의로서 사이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배의 대상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확하게 더 알아가시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표현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제가 찾기로는 네 군데 상당히 제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으로 더 많이 기억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분명히 나타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기조차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제가 일부 때 약간 잘못 설명한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옛날 그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느드르 무브스 이런 식으로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통달한 거죠. 완전히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음만 보고도 정확하게 그 발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와서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모음을 붙여서 이제 우리도 그 히브리 성경을 이제 읽을 줄만 알면 정확 이제 발음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발음을 안 한 거예요. 그 이름은 발음을 할 수가 없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발음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않고 주님이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도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것은 추정되는 발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야훼 이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갖다 붙인 것이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구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울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들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하게 된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친근하게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친근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라는 그 이름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함을 위하여서 그 아버지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하고 배려심이 많은 아버지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친근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소원대로 내 편한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 아버지를 가장 너그러운 아버지로 우리는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을 품고 희생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죠? 사랑의 하나님만 부각시켜 놓고 모든 권위를 거기에서 빼놓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가 욕탕에 들어가서 누워서 아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정말 시원해? 그래 시원해 들어와봐. 아들이 풍덩하고 들어갔다가 물이 뜨거우니까 아주 놀래가지고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이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런 거예요. 아빠가 듣고 아니 이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어 그러면서 막 혼내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 때려 죽여라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혼나고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아빠가 또 미안하니까 배고프니까 호떡을 사가지고 아들은 세 개를 먹고 아빠는 다섯 개를 먹은 거예요. 아빠가 아들에게 얘야 호떡 먹으니까 배부르지? 아들이 하는 말이 세 개 먹고 배부르면 다섯 개 먹은 놈은 배 터져 죽겠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머랍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이게 상당히 슬픈 일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뭘 반영합니까? 예? 그만큼 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얼마만큼 실추하고 얼마만큼 땅에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반영해주는 유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권위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다만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권위 그러면 처음부터 알레르기부터 엘러지부터 나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권위라 그러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날 어린 것들이 어른들을 보면 공경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 보이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신앙 속에서도 자연히 고스란히 들어와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모든 권위들은 다 빼버리고 그저 사랑스러운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 내가 뭘 해도 다 용서해주는 아버지로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어떤 부담이나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우리의 예배 대상 되신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그 일들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